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이 22일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 LPR을 인하했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앙인민은행은 이날 만기 1년과 만기 5년 대출 우대금리를 각각 5베이시스포인트, 15베이시스포인트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만기 1년 대출 우대금리는 3.65%로 떨어졌고 만기 5년 대출 우대금리는 4.3%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5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는 지난 5월 인하 조치된 이후 3개월 만에 또 한 번 하락한 것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연속적인 금리 인하 조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속에 얼어붙은 경제를 다시 살리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하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23일 사전 통보 없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진입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은 러시아 국방부를 인용해 두 대의 전략폭격기가 일본해, 즉 동해 공해상공에서 예정된 비행을 했다며 비행 구간의 특정 단계에서 한국 공군의 F-16 전투기들이 출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합참은 23일 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에 한국군은 혹시 모를 우발 상황에 대비해 전술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날 성명에서 이같이 발표하면서도 러시아 항공기의 수와 종류 등 세부 사항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과의 핵합의 복원 협상과 관련해 이란이 일부 요구를 철회하면서 합의에 좀 더 가까워졌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기자들에게 이란이 일부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에 고무돼 있다며 2주 전보다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아직 입장차가 남아있어 현재 진행 중인 논의의 결과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은 핵합의 복원 협상과 관련해 그동안 요구했던 자국 혁명 수비대에 대한 미국의 테러 조직 지정 해제를 최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곧 우크라이나의 민간 기반 시설과 정부 시설을 공격할 것이라고 미국이 20일 경고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미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독립기념일인 24일을 전후로 공격을 강화할 것이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미 정부는 이 같은 공격 위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정보 기밀을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 주재 미국 대사관도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경보를 발령하고 우크라이나 거주 미국인에게 가능한 신속하게 우크라이나를 떠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도 2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독립기념일과 관련한 공개 행사와 집회 등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일본 국회의원이 23일 타이완을 방문해 차잉원 총통을 만났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후루야 게이지 의원은 이날 타이베이에서 차이 총통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과 타이완은 인도태평양 내 중국의 무력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후루야 의원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의 국가안보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무력으로 바꾸려고 시도하는 중국을 막기 위해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후루야 의원의 이번 방문이 타이완에 대한 일본 국회의 지지를 보여준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타이완이 침략당한다면 민주주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인도태평양 전체에 큰 충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후루야는 중국의 엄정한 교섭을 고려하지 않은 채 타이완을 방문해 중국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하며 타이완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거의 절반이 가뭄 위기에 처해 있다고 유럽연합이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 산하 공동연구센터는 20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 10일 현재 유럽 영토의 47%가 주의보 수준의 가뭄을 겪고 있고 17%는 적색경보 상태라고 밝혔다고 독일 DPA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건조한 상황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가운데 지난 5월부터 이어진 폭염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미국 정부의 접근법과 일치한다면서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호주의 대규모 다국적 연합훈련인 PT블랙 훈련에 참가한다고 호주 국방부가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총생산 대비 군비 지출이 전 세계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미국 정부의 접근법과 일치한다면서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과는 북한 문제뿐 아니라 타이완 해협의 안정 등 여러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대한 구상을 거부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우리는 이 사안과 관련해 북한과 주고받기식 논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 정부가 내세운 담대한 혹은 야심찬 계획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밝혀왔다며 이것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과 완전히 일치하는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ll, we're not going to get into a back and forth with the DPRK on this. We've been clear about our support for
또한 그 안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한 실용적이고 점진적인 진전 가능성을 본다며 이는 미국 대북 접근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 일환으로 우리는 지난 여러 달 동안 공개적이고 반복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우리가 그런 대화와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북한에 전달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As part of that, over the course of many months now, we have conveyed publicly, we've also conveyed repeatedly privately.
특히 북한은 최근 한국 정부로부터 동일한 메시지를 들었다며 우리는 집단적인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또 믿으며 북한은 그것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조약 동맹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태평양의 다른 동맹과 계속 대비할 것이고 우리가 공동으로 직면한 북한의 어떤 위협이나 도발에 대해서도 방어와 억지를 통해 적절한 태세를 확실히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n the meantime, we're going to continue to stand by our treaty allies, the ROK, Japan, other allies.
북한이 어떤 유인 체계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떤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북한이 관여에 나선 시기도 봤고 도발에 나선 시기도 봤다고 답했습니다.
We've seen periods of engagement from the DPRK. We've seen periods of provocation from.
이어 지금 우리가 후자로 규정된 시기에 있다는 점은 매우 분명하다며 북한이 추구하는 도발이 무엇인지 추정하거나 평가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우리가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과 한국 일본 동맹과 달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계속해서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계속 이런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북한에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장관 간 전화회담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문제가 논의된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우리는 가치뿐 아니라 여러 중요한 이해관계를 한국과 공유하며 그중 하나는 타이완 해협의 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But the point you allude to refers to the fact that we share not only values but a number of important interests with our.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 한국과의 공조 그리고 미한일 삼각 공조를 중추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우리는 이를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라는 맥락 속에서 가장 자주 언급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부에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이해관계를 공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Japan and the ROK, we have made clear that we view trilateral cooperation.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이해관계라는 관점에서 또 가치라는 관점에서 실제로 일본, 한국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타이완 해협에서의 현상 유지와 이곳의 안정이 지켜지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핵심이라면서 이것이 우리가 정기적으로 일본, 한국과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럽연합 이유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대북 제안인 담대한 구상에 관심을 표명하며 한국 측과의 구체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구상이라면 어떤 구상이든 환영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이유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로드맵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이유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위한 한국 새 정부의 최근 제안에 큰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빌라 마스랄리 EU 외교안보 정책 담당 대변인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지지하느냐는 B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마스랄리 대변인은 이어 EU는 북한의 불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그리고 모든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설 것을 끊임없이 촉구했다고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의미에서의 진전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구상도 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스랄리 대변인은 이어 따라서 한국 측과 최근 제안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길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5일 광복절을 맞아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주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이 구상에는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을 비롯해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 중 식량 공급 프로그램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면 합의 전이라도 가능하다고 한국 대통령실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선 북한이 비핵화 의지만 보여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과의 지속적이고 진지한 외교의 길을 열려는 한국 정부의 목표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국과 다른 동맹, 파트너와 공유하는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와 계속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그 일환으로 미국과 한국, 일본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3자 관계가 공동 안보는 물론 공동 이익을 진전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는 점도 프라이스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절대로 상대해 주지 않을 것이라며 거부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9일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를 통한 담화에서 자신들의 국채인 핵을 경제협력과 흥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윤 대통령의 실명을 직함없이 거론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22일 시작된 미한 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실드의 목적이 미한 동맹을 강화하고 연합 방위태세를 향상하며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대외 선전 매체들을 통해 이번 훈련이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것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선전 매체 려명은 20일 논평에서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와 내외의 커다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역적 패당이 미국과 야합하여 대규모 북침전쟁 연습인 울지 프리덤 실드 합동 군사 연습을 끝끝내 강행에 나섰다고 비난했습니다. 려명은 이날 다른 기사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9.19 북남 군사 분야 합의를 파기하고 나아가서 북남 공동선언과 모든 합의를 전면 부정하려는 기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와 메아리, 통일의 메아리도 이날 시작된 을지 프리덤 쉴드 훈련을 비난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16일 을지 프리덤 실드 연합훈련의 사전 연습이 시작됐을 때도 선전 매체를 통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호주의 대규모 다국적 연합훈련인 피치블랙 훈련에 참가한다고 호주 국방부가 확인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가는 이런 다자 훈련들은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공격에 다른 국가들도 관여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입니다.
호주 국방부는 대규모 다국적 연합훈련인 2022 피치블랙에 한국과 일본, 독일이 사상 처음으로 직접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피치블랙 훈련은 호주 공군이 주관하는 최고의 국제관여 활동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피치블랙 훈련은 호주 등 17개 참가국이 전 세계 국제군대와 통합하고 함께 싸우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 공군은 파트너 공군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다국적 상호 운영성과 이해를 통해 영내 안보를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주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훈련에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한국, 싱가포르, 태국, 아랍에미리트, 미국, 영국 등 전 세계에서 온 약 100대의 항공기와 최대 2,500명의 병력이 참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치블랙 훈련은 호주 공군 주관으로 2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다국적 연합훈련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호주의 제안에 따라 2010년에서 2018년 5회에 걸쳐 이 훈련을 참관했으며 직접 참가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한국 공군은 18일 이번 훈련이 오는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호주 다윈과 앰벌리 기지에서 열린다며 KF-16 전투기와 KC-330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군사 전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22일 VOA에 한국 공군의 피치블랙 훈련 참가에 대해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Well, what it does is it demonstrates that Korea is preparing to work with other countries.
베넷 연구원은 북한은 한국을 공격하면 한국과 미국만 관여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종류의 다자 협력은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공격에 관여하리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그럴 경우 호주와 유럽,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을 돕기 위해 올 것이며 그것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이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총생산 대비 군비 지출이 전 세계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군비 지출 규모 면에서는 한국의 4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북한이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총생산 GDP 중 평균 23.5%를 군비로 지출해 전 세계에서 GDP 대비 군비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로 꼽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2021년 세계 군비 지출 무기 이전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2009년부터 11년 동안 GDP의 21.9%에서 26.4%를 군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한은 GDP 대비 평균 군비 지출이 세계 2위인 오만의 11.8%, 3위인 사우디아라비아의 9.7%와 비교해도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세계 군비 지출 무기 이전 보고서는 전 세계 170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각국의 국방비 지출액과 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율, 무기 수출입 현황 등을 조사한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해당 기간 동안 GDP 대비 3.3%에서 5.2%의 군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전 세계 2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같은 기간 GDP의 2.4%에서 2.7%를 사용해 45위에 올랐습니다. 가장 최근 조사 기간인 2019년을 보면 북한의 군사비 지출액은 43억 1천만 달러에서 1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군사비 지출액이 439억 달러에서 607억 달러인 한국의 7%에서 2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한편 군사비 지출이 가장 많았던 나라는 7,300억 달러의 미국으로 나타났고 중국이 2,540억 달러에서 4,170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690억 달러에서 1,470억 달러의 사우디아라비아와 670억 달러에서 2,250억 달러의 인도가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습니다. 러시아는 651억 달러에서 1,700억 달러로 5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영국과 인도, 프랑스, 일본, 독일, 한국 순으로 군사비 지출이 많았고 북한은 38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군병력이 가장 많은 나라는 연평균 194만 명으로 집계된 중국이었습니다. 이어 인도가 144만 명, 미국이 136만 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북한은 117만 명으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91만 6천 명의 러시아, 74만 3천 명의 파키스탄, 65만 명의 한국 순이었고 베트남과 미얀마, 이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는 미국으로 연평균 1,616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러시아가 100억 달러, 프랑스가 54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고 영국과 중국, 독일이 각각 39억 달러와 36억 달러, 33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 기준 전 세계에서 거래된 무기의 80.5%가 미국산이었고 유럽산이 8.4%, 러시아산과 중국산이 각각 4.9%와 2.3%였습니다. 지난 11년간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연평균 264억 달러어치를 사들인 일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118억 달러의 사우디아라비아, 108억 달러의 영국이 뒤를 이었고 한국과 호주가 각각 102억 달러, 73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수입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지난 1960년대부터 공개해온 세계 군비 지출 무기 이전 보고서를 올해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발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관련 보고서를 발행하는 법률 조항이 폐지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미국 내 농경지를 적국들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인데 북한도 금지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공화당의 마이크 라운주 상원의원이 미국 내 농업과 관련된 토지나 사업체에 대한 적국들의 투자 혹은 매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관련 구매나 투자가 금지되는 국가로 중국 외에도 북한과 러시아, 이란이 명시됐습니다. 법안은 해당 적국들이 농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나 농업 관련 회사를 인수하거나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미국 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농무부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다만 해당 국가들이 미국 내 농업 관련 토지를 구매하거나 관련 기업에 투자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미 국가안보이익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라운지원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농경지 보호는 미 국가안보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중국 기업이 노스다코다주 공군기지 인근 농경지를 매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이는 중국 공산당이 군사시설에서 매우 중요한 작전 및 통신을 면밀히 감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우스다코타주 방문 중 적국들이 미국의 농경지를 소유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농부와 농장주들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적국들이 농업에 관련된 토지나 사업체를 매입하는 것을 막아 미국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노스다코타주 지역 매체지에 따르면 중국에 본사를 둔 향미증진대 생산정문 후평그룹은 최근 노스다코타주 그랜드포크스 미 공군기지에서 불과 19km 떨어진 곳에 있는 370에이커 규모의 농경지를 매입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푸펑그룹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돼 있고 그랜드포크스 공군기지는 미국에서 가장 민감한 드론과 통신기술이 배치된 곳이라는 점에서 국가안보 위협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지난해 북한 정권을 상대로 23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푸에블로 승조원과 가족이 최종 판결문을 미국 국무부를 통해 북한에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국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북한에 우편물을 보낼 수 없게 되면서 국무부의 외교적 경로는 소송인들이 북한의 법원 서류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로 남게 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의 변호를 맡은 마크 브레빈 변호사는 최근 미 법원에 서한을 보내 국무부를 통해 북한의 최종 판결문을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연방법원은 지난해 2월 판결을 통해 북한 정권이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들에게 약 23억 달러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으며 같은 해 4월 12일 법원 사무처는 승조원 측의 요청에 따라 판결문과 한글 번역본 등을 북한 외무성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약 1년이 지난 올해 4월 해당 우편물이 법원으로 반송돼 23억 달러 배상 판결문은 북한 정권에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브레빈 변호사는 서한에 이 같은 사실을 적시하고 미 연방법원이 법원 서류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인정해온 외교적 경로가 이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판결문과 함께 북한의 무대응으로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판결이 내려졌다는 내용을 담은 궐석 판결 확인서와 해당 서류에 대한 한글 번역본 등을 국무부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가 피고의 자산 추적 등 배상금 회수 노력에 착수하기 전에 해당 판결 내용을 피고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미국인 등은 북한이 판결문을 수신한 사실을 근거로 미국 정부의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을 신청해왔습니다. 하지만 최종 판결 이후 1년 넘게 북한의 판결문이 전달되지 못하면서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은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브레빈 변호사가 요청한 외교적 경로는 미국 국무부가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나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의 평양 대사관을 통해 북한 외무성에 법원 문서를 전달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이미 외교적 경로를 신청한 다른 고소인의 법적 문건을 북한 측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 방안이 실제 효력을 낼지는 불확실합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납북 피해 유족인 김동식 목사의 부인과 딸 등은 지난해 6월 9일 국무부에 외교적 경로를 통한 소장 전달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목사 유족의 변호를 맡은 로버트 톨친 변호사는 지난 15일 미 법원에 제출한 현황 보고서에서 원고는 미 국무부로부터 외교적 절차에 대한 입증 서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무부의 외교적 경로를 요청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소장이 전달됐는지 불투명하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연방법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120일 이내에 피고 측에 소장을 전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장 전달에 실패할 경우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김동식 목사 유족을 비롯해 비슷한 시기 소장 전달을 시도한 북한 억류 피해자 케네스 배 씨도 2년 가까이 북한의 소송 사실을 알리지 못하면서 본격적인 소송 절차마저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김동식 목사의 유족과 케네스 배 씨의 소송을 담당한 판사는 소장 전달 노력을 설명할 것과 추가 절차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할 것을 명령해 120일 이내 소장 전달 규정에 대한 유예를 허가한 상태입니다. 그 밖에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와 상속인 등 131명은 지난 5월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북한 측에 소장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72년 이스라엘 텔 아비브 로드공항 테러 사건을 일으킨 일본 적군파가 북한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과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 등은 소송 제기 후 국제 우편 서비스인 DHL을 통해 소장과 판결문 등을 북한 외무성으로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DHL은 2020년부터 유엔 업무나 외교 목적이 아닌 우편물에 대해선 북한 송달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아울러 일반 우체국을 통한 대북 우편물도 반송되면서 소송인들에겐 현재로선 국무부의 외교적 경로가 사실상 유일한 창구입니다. 미국 연방법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 주권 면제법을 근거로 북한과 같은 테러 지원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이달 말 한국을 방문하는 신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2020년 9월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을 만날 예정입니다. 유족들은 국제사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한반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진 씨의 형 이래진 씨는 22일 VOA에 이달 말 한국을 방문하는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면담 일정이 잡혔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번에 조카가 편지를 썼을 때도 좀 만나고 싶다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오전에 권위에서 연락이 와서 9월 3일 날 10시에 면담이 잡혔다라고.
앞서 지난 2일 고 이대진 씨 아들은 쌀문 신임 특별보고관에게 서한을 보내 더는 아버지 죽음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의 아픔과 북한의 실태를 널리 알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더는 힘없는 생명이 인권을 침해당하고 사실이 왜곡돼 은폐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며 쌀문 특별보고관을 만나 이를 직접 부탁하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이래진 씨는 또 지난 10일에는 조카와 함께 모리스 티볼빈즈 비사법적 약식 이미처형 특별보고관에게 서한을 보내 동생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하며 쌀몬 특별보고관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쌀몬 특별보고관과의 첫 만남에서 동생 사건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조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북한의 만행을 널리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샤넌 보고관한테 내가 유엔 연설을 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샤넌 보고관 재임 기간 동안에 국제공조, 유엔을 포함한 남북한 공동진상조사를 해야 되겠다. 첫 번째, 그 공동진상조사를 북한 사고 현장을 방문하지 못하면 먼저 판문점에서 제3자가 모여서 만나서 재발방지 약속도 받아내고 또 진상규명에 관련된 조사를 좀 요청하려고요. 생각합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는 지난 19일 VOA에 쌀몬 신임 특별보고관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첫 방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방한 기간 쌀몬 특별보고관은 오는 10월 유엔 총회에 제출할 북한 인권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외교부와 통일부 등 정부 당국자,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들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6월 출범한 한국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관련 사건을 국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 의원은 지난 6월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 등을 통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국제 공론화하겠다며 미국 의회 청문회와 대북 인권 제재 차원에서 국무부 측과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특히 9월 유엔 총회에 맞춰 미국을 방문해 이 사건이 북한 인권 결의안에 포함되도록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이대진 씨 유족들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도 유엔과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해왔습니다. 유족 측은 지난 10일 모리스 티볼빈즈 유엔 비사법적 약식 이미처형 특별보고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유족이 원하는 정보를 볼 수 있고 분단 국가인 한국에서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진실을 은폐하는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사회 관심과 노력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고 이대진 씨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으며 시신은 불태워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들은 당시 문재인 정부에 관련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 법원은 군 비밀을 제외한 사망 경우 등 일부 정보는 유족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는 군사 기밀을 이유로 또한 해경은 수사 중인 사건은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처럼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서 대통령 기록물이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됐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안보실과 해경이 항소를 취하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기록관 측은 유족 측의 청구에 해당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족들은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한 정보까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한 대통령 기록물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지난 17일로 100일이 지났습니다. 최근 대북 정책 기조로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담대한 구상 등을 발표했지만 북한 인권에 관해선 실질적인 로드맵이나 구심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유와 인권에 관한 미한 글로벌 가치 동맹을 북한 인권에도 동일하게 적용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저희 BOA에서는 오늘과 내일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의 대북 인권 정책을 진단하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평가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한국에서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지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주요 대북 인권단체 가운데 하나인 북한인권정보센터를 설립해 20여 년간 북한인권 피해 사례를 기록해온 윤여상 소장은 최근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답답함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주력하며 북한인권 실상을 사실상 도외시했던 전임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인권을 중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없다는 아쉬움입니다.
저희들이 느끼기에 실질적인 개선 조치나 피부에 와닿는 조치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권 바뀌었다는 걸 우리는 실감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현상인지에 대한 답답함을 여전히 갖고 있고 이게 조기에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긴 침묵.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은 정부 직제 공석으로 있던 자리를 임명한 것일 뿐 통일부는 책임규명의 핵심인 북한인권실태조사보고서 공개를 다시 거부했고 윤 대통령의 대북기조인 담대한 구상에도 인권은 들어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대선 전 공약과 당선 후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인권 개선과 대국민 북한 정보 서비스 개선 추진을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에 발표한 담대한 구상에선 인권을 언급하지 않은 채 비핵화에 따른 대대적인 대북 지원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육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그리고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윤여상 소장은 한국의 역대 정부는 진보든 보수든 남북관계에서 성과를 내려는 의혹이 앞서 북한의 근본적인 문제인 인권을 도외시하거나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됐을 때도 북한 인권을 강하게 제기한 정권은 없었으며 관심의 표명만 좀 더 강하게 혹은 약하게 했을 뿐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 정책을 시행한 정권은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인권은 관리의 차원을 넘어서서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현상에 대한 변화를 주는 것인데 현상에 대한 변화는 뭐 주지 않겠다. 현상에 대한 변화까지는 추동하지 않아야 한다. 이게 정치권의 기본적인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인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지 않고 소극적 수준 또는 관리 수준에서만 머무는 것은 여야가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윤 소장처럼 윤석열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 전환에 큰 기대를 했다가 실망을 표하는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들이 세운 최초의 민간단체인 탈북자 동지회 서재평 회장은 이제 정부 출범 100일을 간 넘겼기 때문에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다면서도 국제사회가 우려를 거듭 제기하는 중국 등 제3국 내 탈북민 문제에 관해 변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중 국경 봉쇄로 장기간 중국 내 구금시설에 억류 중인 최소 수백 명 이상의 탈북민이 북송과 고문, 처형의 공포 속에 도움을 간절히 요청 중인데 한국 정부나 한국 정치권 모두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는 관심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민간 자본에서는 계속 정부에다가 이거 지금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할 정도로 계속 저희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부 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는 부분. 물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정부에 또는 다각적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게 그 외교부도 입장이 없고 정부도 그 대통령 그쪽에서도 입장이 없다는 부분이 굉장히 너무 아쉽고 지금 아주 슬프거든요. 저는
서 회장은 미중 관계와 한중 관계가 예전보다 악화했다 하더라도 과거 정부 차원에서 탈북민 1,000명 이상을 구출했던 김하중 전 대사처럼 정치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며 윤 정부의 의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정훈 전 외교부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있다며 북한인권 개선에 분명한 비전과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등 정부가 표면적으로나마 북한인권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건 고무적이지만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근데 뭐 등 두들기고 뭐 협력 기조로 가고 뭐 이제 대북 제재를 뭐 좀 완화시키고 이런다고 해서 절대 북한 인권 개선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비전이 뭐고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지키면서 해야 될 것들은 이런 거다라는 청사진이 아직 좀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좀 미비한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 전 대사는 북한 인권법 이행이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막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압박할 것들은 많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중국 내 탈북민들이 원하는 자유세계로 가도록 라오스와 태국 등 인근 국가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과 공조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며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정보 유입 활동도 정부 차원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이 전 대사는 이런 조율된 노력을 주도할 구심점이 필요하지만 현 정부에선 이런 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심점이라는 게 결국 이제 대북 인권 정책을 그 총체적으로 창안하고 기획하고 정책으로 펼쳐나가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유엔에서의 활동, 뭐 이제 NGO와의 어떤 협력 관계 뭐 등등 이걸 다 이렇게 좀 구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제는 우리가 가장 진짜 그 적극적으로 그 핵 문제와 그 동등한 차원에서 다뤄져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저는 모든 대북 정책은 두 가지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펼쳐나가져야 돼요. 첫 번째가 핵 문제고 두 번째가 인권 문제예요.
이런 구심점을 통해 대통령실과 외교부, 법무부 등 정부 부처 간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며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민복 대북풍선단장과 대북민간방송단체 관계자들은 전임 정부가 북한 정권을 의식해 축소했던 대북방송 출력을 정상화하고 전단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깨우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대북전단 금지법을 재고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한 단체 관계자는 VOA에 김정은 남매가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사상 최대 수준으로 강화하고 장마당 운영마저 파탄내는 악행이 어떻게 국제법에 위배되는지 그대로 북한 주민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정권의 향후 도발에도 군사적 대응보단 주민을 상대로 한 캠페인이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인권법 전문가인 신희석 박사는 VOA에 북한과 협상해야 할 한국통일부가 김정은 남매로부터 쓰레기라고 비난받는 탈북민들을 관리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고 성과도 낮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탈북민은 행정안전부, 북한인권조사는 법무부가 맡아 북한과 정치 외풍으로부터 자유롭고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이 더 강하게 정부를 향해 책임규명 노력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는 22일 한국통일부에 북한 인권에 관한 공식 입장과 책임 규명 등에 관해 질의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인권단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를 명확히 하고 행동으로 이를 증명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비관적으로 보기엔 시기상조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인권기록조사단체인 전환기정의 워킹그룹의 이용환 대표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북한인권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며 대통령 취임식에 탈북 국군포로 3명을 주요 인사로 초청한 예를 지적했습니다.
전 오히려 100일 동안의 또가 그렇게 더딘 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몇 가지 상징적인 좀 변화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일단 긍정평가할 게 첫 번째 이제 대통령 취임식에 국군포로 세 분을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모시고 취임식을 열었다. 굉장히 첫 단추를 잘 꿰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용환 대표는 북한인권 문제는 전통적으로 유권자의 관심을 잘 끌지 못해 역대 정부와 많은 정치인이 외면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한국인 납북과 억류, 북한인권재단의 필요성을 자주 언급하고 국방장관과 보훈처장이 대통령을 대신해 최근 타계한 탈북 국군 포로를 주문한 건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전임 문재인 정부의 조치로 논란이 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사건을 제기하고 수사한 것도 긍정적 행보로 볼 수 있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이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연계한 것도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각에선 한국 정부가 통일부 차관 주재로 2년여 만에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연다고 발표한 건 다행이라면서도 통일부 고위급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회전문 인사와 북한 인권에 관한 안일한 태도로 볼 때 상징적 행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한편 북한 인권 단체 관계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30번이나 언급하며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한 사례를 지적하며 버마와 홍콩의 인권 민주주의 탄압을 우려하면서 유독 북한 인권에 침묵했던 전임 정부의 위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됩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윤여상 소장은 한미동맹이 진정한 가치 동맹이 되려면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 모두 가치 중심의 정책을 북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기온 29도, 남포 아침 최저 기온 18도, 낮 최고 기온 29도, 양덕 아침 22도, 낮 28도가 되겠습니다. 신우주는 아침 16도, 낮 28도, 부성 아침 24도, 낮 28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 21도, 낮 최고 기온 29도, 강계 아침 21도, 낮 28도까지 오르고요. 희천 아침 최저 기온 20도, 낮 최고 기온 29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하루 종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19도, 낮 최고 기온 27도, 개성 아침 20도, 낮 27도, 사리원은 아침 5도, 낮에는 10도까지 오릅니다. 신계 아침 최저 기온 17도, 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원도도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원산 아침 최저 기온 24도, 낮 최고 기온 29도, 장전 아침 23도, 낮 29도, 평강 아침 21도, 낮 30도로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도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함흥 아침 최저 기온 22도, 낮 최고 기온 29도, 장진 아침 17도, 낮 24도, 청진 아침 21도, 낮 26도, 김책은 아침 21도, 낮 27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20도, 낮에 30도까지 오르고요. 김영권 아침 최저 기온 17도, 낮 최고 기온 28도, 삼지연은 아침 16도, 낮에는 26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동해북부 먼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하루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북부 앞바다 1에서 2m, 먼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8월 23일 수요일 B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B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국가들에게 이란이 지원하는 테러 조직인 헤즈볼라에게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촉구는 두 번에 걸친 헤즈볼라의 테러 공격 기념일에 때맞춰 나왔습니다. 1994년 7월 18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테러는 18년 후 불가리아에서 이스라엘 관광객들을 겨냥한 버스 폭탄 테러였습니다. 아르헨티나 유대인 센터를 겨냥한 테러 공격으로 85명이 사망하고 수백여 명이 다쳤습니다. 불가리아에서 발생한 테러로 인해 불가리아 버스 운전사와 유대인 5명이 사망하고 45명의 이스라엘 청소년들이 다쳤습니다. 두 건의 테러 공격은 바로 이란 당국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은 반세기 만에 발생한 가장 치명적인 반유대주의 공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국제 테러리즘을 지지하는 분명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란 정부 고위 인사들이 이번 공격에 직접 연루됐고 헤즈볼라는 이란 정권의 지시를 받아 테러를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지만 미국은 모든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이 비열하고 비겁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립슈타트 반유대주의 감시 담당 특사도 이번 테러 공격 기념일에 아르헨티나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끔찍한 테러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불가리아에서는 버스 폭탄 테러와 관련해 헤즈볼라 요원 2명이 불출석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행방이 묘연해 아직 정의가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헤즈볼라와 이란의 악의적인 영향에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자금과 훈련, 무기, 기타 지원을 통해 헤즈볼라에게 복잡하고 끔찍한 테러 공격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민간인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지원으로 유럽과 남미, 중앙아메리카, 태평양 전역의 12개 이상의 국가들이 헤즈볼라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정, 금지,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더 많은 국가들이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런 조치가 테헤란에 있는 헤즈볼라와 그 후원자가 전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일본 국회의원이 23일 타이완을 방문해 차이잉원 총통을 만났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후루야 게이지 의원은 이날 타이베이에서 차이 총통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과 타이완은 인도태평양 내 중국의 무력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후루야 의원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의 국가안보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무력으로 바꾸려고 시도하는 중국을 막기 위해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후루야 의원의 이번 방문이 타이완에 대한 일본 국회의 지지를 보여준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타이완이 침략당한다면 민주주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인도태평양 전체에 큰 충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후루야는 중국의 엄정한 교섭을 고려하지 않은 채 타이완을 방문해 중국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하며 타이완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곧 우크라이나의 민간 기반 시설과 정보 시설을 공격할 것이라고 미국이 22일 경고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미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독립기념일인 24일을 전후로 공격을 강화할 것이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미 정부는 이 같은 공격 위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정보 기밀을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주재 미국 대사관도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경보를 발령하고 우크라이나 거주 미국인에게 가능한 신속하게 우크라이나를 떠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도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독립기념일과 관련한 공개 행사와 집회 등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중국이 22일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 LPR을 인하했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앙인민은행은 이날 만기 1년과 만기 5년 대출 우대금리를 각각 5베이시스포인트, 15베이시스포인트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만기 1년 대출 우대금리는 3.65%로 떨어졌고 만기 5년 대출 우대금리는 4.3%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5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는 지난 5월 인하 조치된 이후 3개월 만에 또 한 번 하락한 겁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연속적인 금리 인하 조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속에 얼어붙은 경제를 다시 살리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하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과의 핵합의 복원 협상과 관련해 이란이 일부 요구를 철회하면서 합의에 좀 더 가까워졌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기자들에게 이란이 일부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에 고무돼 있다며 2주 전보다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아직 입장차가 남아있어 현재 진행 중인 논의의 결과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은 핵합의 복원 협상과 관련해 그동안 요구했던 자국혁명수비대에 대한 미국의 테러조직 지정 해제를 최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거의 절반이 가뭄 위기에 처해 있다고 유럽연합이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 산하 공동연구센터는 22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 10일 현재 유럽 영토의 47%가 주의보 수준의 가뭄을 겪고 있고 17%는 적색경보 상태라고 밝혔다고 독일 DP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건조한 상황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가운데 지난 5월부터 이어진 폭염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또 강수위가 낮아지면서 수력발전과 원자력발전소 냉각 시스템 등 에너지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가뭄으로 여름 작물의 수확량이 상당히 감소했고 특히 옥수수와 콩, 해바라기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23일 사전 통보 없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진입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은 러시아 국방부를 인용해 두 대의 전략폭격기가 일본해, 즉 동해 공해상공에서 예정된 비행을 했다며 비행 구간의 특정 단계에서 한국 공군의 F-16 전투기들이 출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합참은 23일 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에 한국군은 혹시 모를 우발 상황에 대비해 전술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날 성명에서 이같이 발표하면서도 러시아 항공기의 수와 종류 등 세부 사항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영공은 아니지만 외국 항공기가 진입할 경우 해당 국가에 통보하는 게 관례입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B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